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행하는데 짐을 100개씩 짊어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여행을 하는데 짐을 100개씩 짊어지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이집트의 바로 왕이 보이는 그 공격적인 모습에 당황하고 또 더불어서 그를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가중되는 가혹한 노동으로 적대적이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적과 표적에 반응하고 놀라워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 단지 그런 신비적인 현상과 능력들만 추구하면서 그런 힘들을 주는 이가 뭐 하나님이 됐든 그 누가 됐든 뭐 천지신명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좀 우상숭배에 거의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이적과 표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와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볼 때 단지 눈에 보이는 그때 당시의 현상과 그 상황, 그 현상들을 목격하고 그거를 보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루시고 이끄시고자 해야 하시는,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뜻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우호적이기보다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봤죠. 그것은 근본적인 길을 걸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삶의 신념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당 문턱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고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전가하며 심하면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이 길이 진짜 어떤 길인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어디에 나와 동행하실 원하시는가라는 이 시내산에서 이 약속 이거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빠르게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우호적이지만 자기의 유익이 손해볼 때 기득권을 빼앗길 때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언제라도 적대적이 되고 인정사정 없이 짓밟고자 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이나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런 반응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인식시켰었죠. 그런데도 모세는 어때요?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이런 반응이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 순종의 길에 섰던 것인데도 당장 그 눈앞에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도 직접적인 반대와 원망을 받으면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죠. 분이 오르고 그런 그 저항에 굉장히 떨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약속하고 결단한 것까지 다 잊어버리거나 또는 막 아니다 뭐 이런 부정하는 입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그를 부르실 때 했던 그 상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똑같이 얘기하는데 알아먹게 또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을 걸고 당신이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이걸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역사의 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또 다시 변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이후 지금까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변함없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그 구절에서 이제 보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지만 유대교 같은 데서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또 같은 이름을 70인역하고 신약 같은 데서는 퀴리어스, 주, 그러니까 더 로드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16세기 이래 이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번역이 오랜 전통을 따라 그냥 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당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여호와, 주, 더 로드 이렇게 소개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창세기를 보면 나와요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145번이나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창세기 15장 7절에서 또 야곱의 경우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주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좀 그 구절과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으로 볼 때는요. 내 묵상으로 볼 때는 이런 오류 아닌 오류가 있는 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소개받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여기에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글을 적게 되는 그렇게 적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집트 생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이다, 엘샤다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를 시작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실 의도로 사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약속과 언약을 주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그런 약속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분만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언약과 약속을 직접 실천하고 실행하며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왕으로서 앞서가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걸 강조할 때 쓰는 그런 용어로서 여호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이 직접 이 백성들을 이집트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약속의 백성이 될 이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게 뭐예요? 바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에요. 아니 증거를 대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니라 미래에 이룰 그 약속을 증거로 제시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확인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어떤 미래의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인이시구나라는 거,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정말 여호와시구나라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미리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심으로 이 사실 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런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그 증인,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라는 그 증인과 또 그들이 분명히 전한 그 증거의 기록들이 후대에 잘 전달이 돼서 그게 뭐 기록으로든 구두로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반드시 바르게 확인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죠. 근데 사람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몇 세대를 기다리시기까지 몇 세대가 지나가도록 기다리지 뭐 300년, 400년도 기다리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도 그게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다가 100세 때 결국 주신 그건 그나마 한 세대에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였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이루어지는 이런 약속들 아브라함에게도 말한 것처럼 네 후손들이 이럴 거다라고는 벌써 후손 2, 3, 4세대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증인을 세우시고 그거를 전달하게 하셔서 그 후대의 그 전달받은 자들이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전달받은 약속들, 증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할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반대를 겪게 되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고 그 반대를 하는 이집트 왕부터 다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 삼아서 확실하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이루어가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계에 당신을 계시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민감한 영혼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먼저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당장 현실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럼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을 자꾸 제시하고 다른 방법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더 확실하게 선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 갈 때도 뭐 예를 들면 목사와 성도들이 합의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분명히 준 그 어떤 명령과 약속도 적당히 각색하고 가감해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합의한 거라면요. 만약에. 그건 당연히 수정할 수 있어요. 목적과 목표도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각색하고 바꾸고 변형시키고 생략하고 가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그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방법을 제시한 것 외에 다른 게 있다면 뭐 이 시대의 흐름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갖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뭡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배하는 거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도구를 활용하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고 쉬운 걸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물타는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모세에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잘 보고 우리가 보낼 받은 사명에 토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자꾸 타협하고 희석하고 가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계속되는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사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주어져요. 뭐 변환된 게 없어요. 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 모세와 아론이 누군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레위족 속의 가계도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처음에 그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부모를 소개했었잖아요. 그 부모가 누구였는지 여기 나와요. 그 부모의 이름이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아므람은 이 족보를 보면 자기 고모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모세가 태어날 때 시기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의 끝에 해당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어머니 요게벳은요. 여기 지금 6장에 나오는 족보대로 보면 이집트 이민 초기의 여자예요. 레위의 딸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200년 차이가 난다는 건데 200년이 뭡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러면 요게벳이 적어도 200살, 300살이 돼서 결혼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100살 이상 차이 나는 연하의 사람과 그리고 모세를 낳았다? 이건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족보는 아마도 중간중간 많은 부분이 생략됐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련된 기록들을 볼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확인될 수 있냐면 실제로 요셉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레위와 모세 사이에는 그 세대가 9에서 10세대 정도 이 간격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세대가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면은 이민 1세대, 2세대밖에 안 되는데. 근데 10세대가 지나, 적어도 한 세대마다 아무리 뭐 우리가 넉넉 좀 뭐 길게 잡는다고 해봐 30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300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0세대면은. 그러니까 그런 레위의 딸이 아니고 아므람의 아비인 그 고핫 그 가족, 그 일문에 속한 어떤 여인이겠죠. 후대 중에 하나. 훨씬 후대에 태어난 아마 동명이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대부분 이 성경의 족보들을 보면 모든 자손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 목적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세대들은 생략을 합니다. 뭐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도 그랬고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생략된 그 세대들이 나와요. 이런 기록법은 사실 뭐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그 시대 뭐 이집트 역사를 통한 족보들을 봐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족보를 기록할 때 생략하는 세대들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읽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런 오류와 같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좀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서 나중에 혹시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져질 때도 혼돈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런 기록법들이 있거나 또는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잘못 기록된 내용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고도로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책을 편찬할 때 그 안에 기록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의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완전히 막 왜곡되고 누락됩니까? 그런 일 없어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성경의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우리가 잘 파악해 두면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게 오류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바르게 묵상을 해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더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처럼 더 쉽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좀 나를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 시대 우리에게 새롭게 뭐 변경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라고 해도 그게 새롭다는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전에 어떤 거 다 없애버리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변함없는 거예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창조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 약속이에요. 이 언약의 실체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났냐.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가치, 그 길을 다 알려주셨죠. 창조로부터 이 시대까지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 시대 속에서 추구하는 돈과 권세를 가지는 빠른 방법들이 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게 알려주신 말씀을 따르는 방법과 그 가치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아예 내가 다 혼자 싹쓸이 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만든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때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참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방법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싹쓸이를 할지 몰라도 처음에는 만족을 줄 수 있겠죠. 그럴지 몰라도요. 결국은 어때요? 이게 자기 욕심과 본능의 길을 따라가다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더 강한 것으로 인해 무너지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게 되는 존재입니다. 나그네는 어때요? 지나가는 길에서 만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행객은 아무리 귀해 보여도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에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것들은 다 버리죠. 누가 여행을 가면서 여행짐을 100개씩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속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알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때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야 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 손을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라는 이 정체성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천국을 향한 나그네된 사명을 가지고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동행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빛이 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동행자가 아니라 세상과 벗하여 살고자 하고 빛이 아닌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내라고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디딛는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살아있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빛을 들고 이 어둠을 헤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알리는 등대와 같은 삶,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짐들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그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들고 가볍고 기쁘고 즐겁게 걷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